오비디수의 변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쿡쿡 하고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대홍수 때문에 집이 둥둥 떠다니는데 한쪽에선 나무 꼭대기에 걸린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허기의 집을 찾아간 요정이 배가 고파서 돌아서고 잠의 신의 동굴을 찾아갔던 요정은 눈꺼풀이 잔뜩 무거워져서 간신히 동굴을 빠져나옵니다.
다른 시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던 엄숙함과 윤리의식은 없고 대신 은근한 유머와 톡톡 튀는 재치를 지닌 시인, 그가 바로 오비디우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 명로진.
안녕하세요, 권진영입니다.
진영 씨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를 그린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신들 중에 뭐 누구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저는 정말 그분 꼭 만나서
그분 누구예요?
한번 해코지 해주고 싶어요.
누구요?
나르키소스.
나르키소스?
나르키소스 자기한테 반하는 그 신 있잖아요. 그 신을 정말 매로 한번 다스려주고 싶어요. 그 병 고쳐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 우리가 소개해드렸죠?
네네.
네. 신이라기보다는 뭐 그 잘난 남자죠.
너무 잘난 남자. 네. 아, 그러니까.
신과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제가 아시잖아요. 못 먹는 감 어떻게 해요? 으깨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분 꼭 만나보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제우스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우스는 너무, 좀 뭐랄까, 카리스마 너무 강해서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선배님?
카리스, 뭐, 그, 제우스가 신 중에 신이니까.
네.
최고의 신이니까.
그러네.
그 지금 전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어떤 거요?
눈이 부셔서 못 볼지도
눈이
몰라요.
부셔서 못 볼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눈 부셔서 제우스를 잘못 봤다가 비극에 빠진 여인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겁니다.
남일 같지 않네요.
네.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은요. 문자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읽기는요,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오시는 길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는 안타까운 사랑을 위로하기 위한 변신을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변신의 귀재를 만나봅니다. 변신의 귀재, 사랑을 위해서라면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변신하는 변신 대마왕, 바로 제우스. 제가 말씀드린 제우스죠.
제우스.
유피테르라고도 하고요.
네네.
뭐 영어로는 주피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제우스 영화에 보면 제우스가 제일 멋있게 나오잖아요. 번개불 쏘는 것도 막 자기 혼자만 막 팍팍 할 수 있고. 그런데 올림포스에 12신이 있다고 했는데
네.
왕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제우스도 정당한 투표를 거쳐서 왕에 오른 거겠죠?
그랬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원래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
네.
우라노스와 가이아라는 신이 있었어요. 가이아는 대지의 신인데
네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
근데 이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신 중에 왕이 되죠.
아, 진짜 네. 못됐다.
그 크로노스의 네. 아들이 제우스입니다.
오, 그래요?
크로노스의 아들. 근데 제우스를 낳았을 때 이런 신탁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너의 아들 중에 누군가가 너를 침몰시킬 것이다. 파멸시킬 네. 것이다 라는 신탁을 듣고 크로노스는 아이들을 낳는 족족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크로노스의 부인이자 제우스의 엄마는 레아라는 신이었는데
네.
엄마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우스를 낳았을 때 숨겨놓고 나중에 이 제우스로 하여금 크로노스에게 복수를 하게 만듭니다.
오.
그래서 제우스가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 된 거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크로노스의 또 다른 이름이 사르투르누스거든요. 사르투르누스.
공룡도 아니고 그래 무슨 이름이. 예.
이거 저 변신 이야기는요.
네네.
이름만 잘 알아두시면 정말
그래,
거의 다 이해되는
이해가
거예요.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요. 예. 이름만 알아도.
왜냐하면 나중에 그 유노가
네네.
유노의 유노가 아니라 유노는 헤라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네.
제우스의 부인 유노가 자기 자신을 사투르누스의 딸이라고 지칭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잠깐 있다가 까먹겠지만 지금은 이해했습니다.
아, 이거 한 번 해가지고는 몰라요.
그렇죠. 이거 몇 번 해야 돼.
아, 열 번 이상은 읽고 줄치고 외워야지.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이거 누가 외우겠어?
아니, 그러니까.
시험 한번 볼까요? 우리 나중에?
아니, 지금 제가 뭔가를 크게 잘못한 모양이에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이게 보니까 저기 왕이 되는 조건이 변신 능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왕이면 왕답게 변신 능력도 최고여야 될 것 같아요.
변신의 정말 왕이죠. 유피테르.
네. 네,
황소로도 변신했다가
그러니까요.
괴물로도 변신했다. 뭐 백조, 독수리, 황금 소나기 등등으로 변신하는데 그중 최고의 변신은 바로 뻐꾸기.
뻐꾸기? 어머, 뻐꾸기로 변신해. 아, 나도 변신 능력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하여간 이 제우스가
그 뭔지 알아요? 뻐꾸기로 변신한 게
뻐꾸.
그러니까 이렇게 네. 뻐꾸기 날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좀 비속어지만 이건 좀 그런 연관이
네,
있어요.
그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홍길동보다 전우치보다 더 뛰어난 변신의 귀재 제우스. 로마식으로 말하면 유피테르. 오늘은 집중적으로 유피테르의 변신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 중에서 가장 변신 능력이 뛰어나는 그 뛰어나신 유피테르. 그런데 왜 이렇게 변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신산학계 이유가 뭡니까?
유피테르가 변신을 하는 이유.
네.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네. 아, 오직 사랑.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구나.
여성을
네네.
뭐 이 신이든 요정이든
네.
인간이든 가리지 않고
네네.
유피테르 즉 제우스는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서라면 그녀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변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이라면 신이 다 나타나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이 막 팍 나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권진영 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원빈이 탁 나타나면.
아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글쎄, 그건 좋은 건
좋은 밥은 먹고 다녀요? 이렇게 묻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무서워요.
어쨌든 이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네네.
그녀에게 아주 친근한 뭔가로 변신을 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또 이해가 빨리
그녀에게
되네요.
친근한 동물이나
네.
그녀에게 친근한 유모나 할머니나 이모, 고모, 남동생 네네네.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해서 나타나는
그래 친근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위를 기르는 소녀다 그러면
네.
거위를 변신해서 나타나가지고
거위 패면 어떻게 그러다가
아니 괜히 막 쩔뚝거리는 거 그러면
관심 받으려고
그 소녀가 너 어디 다쳤니 이리 와 하고 딱 안으면 그때 딱 다시 변신하는 거
진짜 이분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머 예. 어떡하지 왜 생각만 해도 좋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변신을 하고 왜 이렇게 바람둥이 캐릭터로 유피테르를 설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람피는 분들이 매력은 있어, 근데.
매력 있죠.
매력이 있잖아.
아니, 매력이 없으면 바람을 못 펴요.
그래. 네.
이래서
네.
유피테르는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일단 매력 있는 그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 여성을 유혹하는 캐릭터로 나온 거고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신화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제우스 신을 모시고 있었던 민족이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지중해와 세계를 제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리스에서 나온 신화지만 이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로마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제우스를 모신 신들 제우스를 신으로 모신 민족이 타 민족을 정복하고 번영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또 그렇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네. 그런 면이
그럼요.
있군요.
그 여성을 정복하고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건 그리고 종족을 번식한다는 것, 즉 힘이 있는 우리 민족의 승리와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격떨어지던 진영이가 지금 격이 생겨가고 있네요. 여러분도 노력하시면 저처럼 지성과 미모의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피테르는 질투심 많은 아내 유노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이오를 괴롭히려고 하자 이것으로 변신시키는데요. 무엇으로 변신시킬까요? 1번 암소, 2번 염소.
네.
인터넷 라디오 반디나 50원 유료 문자 그리고 샵 1045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부터 유피테르의 바람일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바람일기.
제일 먼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제일 먼저 그 강의 신인 이나코스의 딸
네.
이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
네.
모든 강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흐르지 않고 있는 강이 하나 더 있어요. 대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강물을 불리고만 있는데요. 강이 우는 이유는 바로 실종된 딸 때문입니다. 딸 이름은 바로 이오. 그럼 어쩌다 강이 딸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 사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강의 흐름을 헤어나오는 이오를 보고 유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처녀여, 유피테르에게나 어울릴 아름다운 처녀여. 그대가 잠자리를 함께하면 유피테르가 얼마나 기뻐할까. 해가 황도를 지나가는구나. 그러니 깊은 숲속을 들어가 저 따가운 볕을 피하기로 하자.
유피테르는 숲속 그늘진 곳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산짐승 우글거리는 곳으로 혼자 들어간다고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혼자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도 그대는 안전할 것이다. 신이 그대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를 지키실 신이 예사 신인 줄 아느냐? 천궁에 홀장을 들고 벼락을 던지는 신이니라. 그러니 달아날 생각은 아예 마라.
유피테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처녀가 벌써 달아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녀는 발길을 돌려 레르나 풀밭을 지나고 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리르케아 들판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유피테르는 대지에다 어둠을 깔아 처녀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했다. 처녀가 더 달아나지 못하자 유피테르는 강의 딸 이오와의 사랑을 이루었다. 천궁에서 아르고스 땅을 내려보고 있던 유피테르의 정처 유노는 벌건 대낮에 이상한 구름이 밤을 지어내는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더구나 그 근방에는 안개를 뿜어낼 만한 강이나 구름을 빚어내는 늪지가 없었다. 유노는 지아비 유피테르를 찾아보았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곧잘하는 지아비의 버릇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아비 유피테르가 지상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안 유노는 내 짐작이 그르지 않다면 이 양반이 필시 또 못된 짓을 하는 게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지상으로 내려와 구름을 날려버렸다. 유노가 이 구름을 날려버린 것은 아내가 내려올 것을 미리 안 유피테르가 이나코스 강의 딸 이오를 새하얀 암소로 전신하게 한 뒤였다. 암소로 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소 이오는 본래의 이오만큼이나 아름다웠다. 이 암소는 유노에게도 아름답게 보였다. 그래서 유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아비에게 암소가 대체 누구의 것이고 내력이 어떻게 된 것이며 대체 누구 소떼에 섞여 있던 거냐고 물었다. 유피테르는 아내에게 거짓을 말을 했다. 소의 내력을 아는 듯이 캐묻는 아내를 입막음하려고 대지에서 태어난 소라고 대답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트루누스의 딸은 그 암소를 자기에게 선물로 줄 수 없냐고 했다. 유피테르의 입장이 몹시 난처해졌다. 정부가 된 이오를 본처 손에 넘기자니 애처롭고 달라는 청을 거절하자니 밑도 끝도 없는 의심을 살판이었기 때문이었다. 마음은 넘겨주라고 꼬드기고 사랑은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판이었다. 물론 사랑 쪽이 강했다. 그러나 한 마리 암소같이 보잘것없는 선물을 암소 한 마리보다 훨씬 소중한 누이이자 아내인 윤호에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유피테르는 결국 이 애인을 넘겨주었다. 여신 윤호는 유피테르가 암소를 넘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소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다. 유피테르에게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윤호는 이 암소를 몰고 가 아레스토르의 아들 아르고스에게 맡기면서 단단히 지키라고 명했다. 이 아르고스는 머리에 눈이 100개나 달린 괴물이었다. 아르고스는 잠을 잘 때도 눈은 두 개만 감는다. 즉, 나머지 98개의 눈은 뜬 채로 자는 것이었다. 200개의 눈은 아르고스의 머리 사방에 붙어 있다. 그래서 아르고스가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든 언제나 이오를 감시할 수 있다. 아르고스는 낮 동안은 이오에게 강변으로 나가 풀 뜯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해가 대지 저쪽으로 가라앉으면 아르고스는 이오를 끌고 가 그 흰 목을 사슬로 묶고는 100개의 눈으로 감시했다. 이오의 먹이는 나뭇잎과 쓴맛이 도는 풀이었다. 이오는 침상 대신에 건초도 깔리지 않은 땅바닥에서 잠을 잤다. 가엾은 이오의 마실 것으로는 강의 흙탕물뿐이었다. 이오는 두 팔을 벌리고 아르고스에게 애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오는 벌릴 팔이 없었다. 불만을 말하고자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나지막한 소 울음소리였다. 이오는 제 목소리에 몹시 놀라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한때 아버지의 귀한 딸로 뛰놀던 이오는 아버지 이나코스 강가로 나와 물에 비치는 제 모습을 내려다보고 쭉 찢어진 입과 괴상한 제 뿔을 발견하고는 그만 기가 막혀 강가에서 도망치고 만 적도 있었다.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네요. 멀쩡하게 이쁘던 딸이 갑자기 소가 되다니. 이 소 도대체 얘를 누가 키운대요?
엉뚱하게 네. 소의 주인은요. 유피테르의 아내 윤호가 됩니다. 윤호. 어쩌다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오를 네. 그 질투심 많은 윤호, 즉 헤라에게 걸릴까봐 암소로 싹 변신을 시켜놨잖아요. 네. 유피테르가. 그래서 강가에서 암소를 데리고 있지 않으니까 윤호가 또 이 양반이 이거 어디 갔어 또 못된 짓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내려옵니다.
근데요, 이 변신시킨 암소가요, 또 그렇게 이쁘대요. 너무 네. 아름답대요.
네. 자, 그 장면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얘기를 해보죠. 네.
레디, 액션! 암소가 참 아름답군요.
내 생각도 그렇소.
누구 거예요?
딱히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소.
어머, 혈통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 혈통이죠?
내가, 별걸 다 묻네.
으뜸신께서 모르시는 것도 있나요?
아, 그건 그냥 땅에서 그냥 생겨난 새로운 혈통이요.
좋은 암소인데 저 주시죠.
띵.
설마 이 아내에게 암소 한 마리 주기를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요즘 그 암소가 좀 즐기기도 하고 또 이 암소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정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시오.
엄마 이렇게 해서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남자들은 네. 마누라님 손바닥 위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윤호가 소를 끌고 가서 바로 불판에 올려버렸나요?
이거 보세요.
그건 아니겠죠. 이러면 안 돼요.
네. 아무리 걱정해서.
소는 이렇게 한 마리 통째로 먹는 맛이거든요. 소 한 마리.
여성들의 질투가. 네. 그러니까 이 윤호가 정말 그 암소를 네네. 기르고 싶었겠어요. 예?
그치.
정말 없애고 싶었겠지. 예? 근데 올림포스, 즉 신들이 사는 이 세계에도요. 네. 법이 있어요, 법이.
그래요?
그 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신이 이뤄놓은 일을 네. 다른 신이 그 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유피테르가 이오를 좋아해서 이오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네. 암소로 변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노가 자기가 싫다고 해서 그걸 뭐 죽게 하거나 다시 뭐 이오로 변신시키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대신 네. 유노는 암소를 아르고스한테 보내서 엄중히 감시하도록 하죠.
저 모르는 거 또 나왔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아르고스 이건 뭔가요?
아르고스 눈이 100개 달린 거인이에요.
엄마.
괴물이죠.
아 괴물이에요. 아르고스.
유피테르가 그런데 메르쿠리우스를 시켜서 네. 이 거인에게서 이오를 탈출시키는 작전을 펴입니다. 메르쿠리우스 영어로는 머큐리라고도 하는데
네네.
얘가 또 발이 빠른 신이에요.
오 그래요. 예.
어떤 작전이었냐면은 바로
네네.
아르고스한테 가가지고 자라고 그래요. 눈이 100개니까 그 나머지 눈들은 자고 있고 두 개씩 교대로 뜨고 지키거든요. 얘가.
네네네. 아우 정말 무섭네. 생각만 네. 해도 무섭네요.
그래서 메르쿠리우스한테 얘를 재우라고 하는데 메르쿠리우스가 어떻게 재우냐? 재미없는 얘기를 합니다.
재미없는 얘기.
그게 졸아요.
그건 금방 졸겠는데 재미없는 얘기하면 나도 졸겠다. 네. 그때 들려준 얘기가 바로 갈대피리 쉬링크스 얘기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잠 안 올 때요.
네네.
제일 잘 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미없는 책 읽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자더라. 고라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럴 때. 저도 고전 일단 많이 잤거든요. 아니 근데 요즘엔 안 졸아요. 요즘 많이 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훈이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뭡니까?
재미없는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경계해라. 그는 당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흥미를 죽일지도 모른다겠죠.
아니야. 당신을 죽일지도 몰라요.
죽일지 안 죽일지 몰라도 최소한 잠들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얘기라면.
재미없는 얘기 해줘야겠다. 예.
이 죽음을 당한 아르고스의 눈을 떼서 결국 네네. 이제 메르쿠리우스가 아르고스를 죽이고 이오를 구해내오는데요.
네.
아르고스의 눈이 100개잖아요.
네네.
100개의 눈을 떼다가 새한테 붙여요.
생각만 해도 너무 징그러워요.
그 새의 날개에다가 깃털에다가 근데 그 새가 뭐가 되냐면 바로 공작새가 됩니다.
오!
공작새.
오, 진짜 그런 것 같다.
그 사실 우리가 날개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뭐 꽁지라면서요, 공작의.
네네네.
예, 뭐 생물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하여간 공작이 이렇게 꽁지깃을 쫙 펴면은 거기 눈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모양이 주로 달려서.
그게 바로 아르고스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르고스의 눈이구나. 네. 눈을 다 찔러버려야지 그럼 네. 가서.
그 뒤에 이오는
네.
이집트를 건너간 뒤에 이제 본래 모습을 되찾아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시 돌아오죠.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제우스 유피테르는 또 유노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이오에게 찾아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에파포스가 출생을 하게 되죠.
지친다 지쳐 정말 이 바람기에 지친다.
그러니까. 이
징글징글하다 진짜.
우리가 낭독해드린 네네. 부분에. 유피테르가 이제 이오를 암소로 변신하게 한 다음에요.
네.
또 걸릴까봐 구름으로 싹 가려놔요.
아.
왜냐하면 올림포스 산 신들은 위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피테르도 위에 있고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 있고 유노도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이 신들은 다 위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위에 있어요.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오 이 암소를 발견할까봐 유피테르가 가슴을 졸여서 그 부분에다가 먹구름을 만들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 암소 주변에다가.
네네.
근데 유노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가 읽어드렸지만
네.
맑은 하늘에 먹구름만 이상한 데 있단 말이야. 저기 먹구름 있을 때가 아닌데.
아.
그래서 이제 감이 딱 온 거죠. 여자 육감.
아, 육감으로. 그렇네요.
저기 왜 먹구름이지? 오늘 일기예보에 따르면 저기 먹구름이 안 끼는 곳인데.
네.
이 양반이 또 뭔 짓 한 거 아니야? 하고 살펴보니까.
역시.
거기서 딱 걸렸잖아요.
역시 감이 좋네요. 빠르네 빨라.
그렇습니다. 이 신들도 인간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바람을
네.
피고 또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금방 드러나는 술을 쓰고 이런 걸 읽으면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그럼 그리스 음악을 한 곡 듣고 가죠 우리가. 그리스 음악.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아가피 포키네스 디코포 마히에리.
잘하시네요.
뜻은요 네. 사랑 그 양날의 칼이옵니다. 사비나 야나투의 음성으로 듣고 오죠.
유피테르의 화려한 변신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칼리스토입니다.
네.
이유는 이미 잊혀진 여인이에요. 벌써 새롭게 등장한 유페이스. 칼리스토는 과연 어떤 여잔가요?
올림포스에는 이제 열두 신이 있어요.
네.
열두 신이 있는데 이 열두 신 중에 아르테미스라는 사냥의 여신이 있습니다.
네네.
사냥의 여신이면서 아르테미스는 또 순결의 여신이에요.
아, 아르테미스. 네. 순결의 여신.
네. 그러니까 순결을 지키기로 맹세한 여신이고,
네.
처녀들의 수호 여신이기도 해요.
오.
이 아르테미스를 따르는 수많은 하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녀, 몸종.
예,
요
몸종인데,
네.
칼리스토, 근데 이 아르테미스가 처녀의 신이기 때문에,
네.
아르테미스를 따르는 요정이나 하녀나,
네.
그들은 모두
순결해야
돼. 순결을 약속해야 돼. 절,
네.
정절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칼리스토가 제우스의 눈에 딱 띈 거죠.
되게 이쁜가 봐요.
예. 네.
오.
그래서 이 남봉꾼 제우스가,
네.
칼리스토에게 접근을 해서 이 칼리스토를 겁탈해버리는데 뭘로 접근을 하겠어요? 뭘로 변신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아르테미스로 변신했을 것 같아요.
아르테미스로 변신을 해서,
네.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치심과 아르테미스의 분노로 살 것이 무서운 칼리스토는 이를 비밀에 붙이게 되는데요.
아.
과연 우리의 칼리스토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황도를 지날 즈음 2000년은 도끼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나무로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처녀는 어깨에 맨 화살통과 활을 내려놓고는 화살통을 베개 삼아 베고 잔디에 누웠다. 유피테르는 무방비 상태인데다 지쳐있는 듯한 이 처녀를 보고는 중얼거렸다.
여기에서 일을 벌이면 내 아내가 무슨 수로 알아내려만. 알아낸들 어떠냐. 저 정도면 취하고 나서 아내의 잔소리쯤은 들을만 하지 않은가.
유피테르는 곧 딸 디아나로 둔갑하여 처녀에게 접근하고는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사냥을 했더냐? 어느 능선에서 사냥을 했더냐?
처녀가 잔디에서 일어나 몸 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대답했다.
어서 귀하신 여신이여. 저희들 보기에는 유피테르보다 귀하신 여신이여. 여신께서는 저희들에게 유피테르보다 귀한 것이 사실인데 유피테르 신께서 들으시면 어때요?
잠시 디아나 여신의 모습을 본딴 유피테르는 이 말을 듣고 웃었다. 그는 유피테르로서 받는 사랑보다 디아나로 둔갑한 유피테르로서 받는 사랑이 더 큰데 만족하면서 이 처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입맞춤은 처녀 신이 시종인 요정에게 할 법한 그런 입맞춤이 아니었다. 처녀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숲속에서 있었던 사랑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디아나로 둔갑한 유피테르는 본색을 드러냈다. 처녀는 여자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저항했다. 유노가 아무리 질투심이 강한 여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장면을 직접 보았더라면 처녀를 잔혹하게 벌하지는 않았을 터였다.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여느 남정네 이기기도 어려운 터에 무슨 수로 신들의 지배자인 이 유피테르를 이길 수 있으랴. 처녀는 꺾였고 유피테르는 뜻을 이루고는 천계로 올라가 버렸다. 요정은 자기가 당하는 꼴을 목격한 그 숲이 싫어서 견딜 수 없어 그것을 떠났다. 얼마나 싫었으면 활과 화살통 가져가는 것도 잊고 그것을 떠났을까. 사냥을 끝내고 느긋한 마음으로 시종 요정들과 함께 마이나울로스 산 능선을 오르던 디아나 여신은 유피테르에게 당하고 온 이 아르카디아의 요정을 보고는 그 이름을 불러 가까이 오게 했다. 아르카디아의 요정은 디아나 여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가짜 디아나, 말하자면 디아나로 둔갑한 유피테르건이 여기고 도망을 쳤다. 그러나 멀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디아나 여신 곁에 요정들이 여럿 서 있는 걸 보고는 그제야 진짜 디아나 여신인 것을 알고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하지만 죄를 짓고 태어난 낯빛을 하고 있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아르카디아 요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뿐만 아니었다. 이 요정은 여느 때와는 달리 디아나 여신 앞으로 나서지도 못했고 선두에서 요정들을 선도하지도 못한 채 그저 다소곳이 서 있기만 했다. 그러나
이 요정은 속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붉어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였다. 디아나 여신 자신이 만일에 처녀가 아니었다면 이 아르카디아의 요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첫눈에 눈치챘으리라.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다른 요정들은 모두 눈치를 챘었다고 한다. 달이 아홉 번 차고 기운 뒤의 일이었다. 디아나 여신은 뜨거운 여름날 사냥으로 지친 몸을 끌고 산을 내려오다가 시냇가에 이르렀다. 시냇물은 부드러운 모래바닥 위를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디아나 여신은 이 시냇물이 반가워 물에다 발을 담그고는 요정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는 엿보는 자가 없으니 모두 옷을 벗고 벽을 감도록 하자고. 아르카디아의 요정은 얼굴을 몹시 붉혔다. 다른 요정들은 모두 옷을 벗었지만 이 아르카디아 요정만은 이 핑계에 저구시를 앞세우며 미적거렸다. 그러자 다른 요정들이 달려들어 이 요정의 옷을 벗겼다. 옷을 벗겼으니 알몸이 드러난 것은 당연한 일. 알몸이 드러났으니 아홉 달 전에 죄 지은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은 또 당연한 일. 아르카디아의 요정은 할 일 없이 죄 지은 증거를 손으로 가리며 당혹해했다. 그러나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질 것이 아니었다. 디아나 여신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꺼져버려라! 이 거룩한 시냇물을 더럽히지 말고 꺼져버려! 아니 그렇다고 뭐가요? 이렇게까지 쭉 쫓아낼 것까지는 없지 않나요?
그거는 그 아르테미스 즉 디아나를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요.
네.
이 처녀의 신인 아르테미스는
네네.
남 세상에 치를 떠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 네.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남자.
남자 송은이.
아니 거기서 왜 갑자기 남자라면 치를 떨고.
송은이 씨랑 비슷하다고요. 예.
두 번째 사랑이라면 치를 떨고.
김숙. 언니들 들으면 안 되는데 자꾸 속 얘기하게 돼. 네.
남자와 사랑이 있으면 여자와 사이에서 뭐가 생깁니까? 아이가 생기죠. 아이. 임신이라면 치를 떨어요. 그래서 아. 이 아르테미스가 사실은 이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걸 훔쳐봤다는 이유로 네네. 남자들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처녀신이거든요.
그래요. 되게 예민하신 분이네요. 네. 불쌍하다. 그래서 불쌍한 칼리스토는 도대체 쫓겨난 뒤 어떻게 됐나요?
자, 항상 유피테르가
네.
여인들이나 여신들 또는 요정들을 건드리고 나면요.
네네.
늘 부인인 윤호가 등장하죠.
아, 그렇군요.
질투의 여신.
그래요.
윤호가 등장해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윤호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칼리스토는. 그래서 곰으로 변해버려요. 곰으로 변하게 만들어. 왜 곰으로 변하게 만들었냐면
곰하고는 못 사니까.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댔어.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다고요.
야 정말 왜? 빛납니다. 그 아, 순발력.
그래? 아 그래요? 네. 아니 곰으로 도대체 왜 변한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보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왜 곰으로 변하게 했냐면 칼리스토의 아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냥꾼이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곰으로 변해서 일부러 네. 그 아들의 사냥터에다가 탁 풀어놓습니다. 그 아들이
잔인하다.
곰을 보고 화살을 당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칼리스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아야 안 돼. 너의 엄마야. 그런데 그 아들은 뭐라고 듣겠어요?
뭐라고?
오!
오! 잘하는데 개인기. 오! 곰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유피테르가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슬프다 근데
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칼리스토를 하늘로 올려서 큰 곰자리를 만들고
네.
아들은 또 하늘로 올려서 작은 곰자리를 만들었다는 별자리가 됐다는 아름답고 슬픈 사랑의 이야기.
너무 슬퍼요.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바로 유피테르의 잠재울 수 없는 바람기 때문이잖아요. 네. 아무리 바람기 유전자가 세다고 해도 왕이면 왕답게 좀 품격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하시네. 아유.
낮에는 품격, 밤에는 번식.
생각만 해도 이것이, 정말 오그라드네요.
이것이 왕의 임무이자 의무이자 존재의 의미죠. 그 얼마 전에 DNA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전 인류의 DNA 조사를 했는데 어떤 과학 잡지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DNA가 이렇게 한 사람의 영웅으로 귀착이 된대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웅이 그렇게 많은 이제 후손을 퍼뜨렸다는 얘기죠. 그 영웅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징기스칸.
아, 그래요?
예.
아, 진짜 최고.
징기스칸 유전자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공부 되게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웬일이니, 정말.
그렇습니다.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공부해요. 어쨌든 사랑을 위해서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유피테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변신은 나쁜 변신인가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변신이라는 거는요.
네.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은 시대 흐름을 읽어내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아,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네, 있네요. 예.
그리스 신화 제우스가 신들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도
네.
바로 그런 변화를 가늠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신들에 비해서 월등했기 때문이에요.
오.
여성 편력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네네.
남다른 변신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바람기가 바람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네.
이 양반이 또 그렇게 여자만 밝히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래요?
신과 인간 사이의 모든 이 우주와 그 당시의 세계를 관장하고 뭐 전쟁이 나면 또 조절도 하고 가서 타협도 시키고 불화가 생긴 것은 또 서로 화해도 시키고 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네. 일을 해요.
아, 그러니까 유피테르의 변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
있다.
그럴 수도 있어. 여성 여러분, 이거 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얇거든요. 유피테르의 변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 대해서는 우리 각자 생각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피테르는 질투심 많은 아내 유노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이오를 괴롭히려고 하자 이것으로 변신시키는데요. 과연 무엇으로 변신시킬까요? 1번 암소, 2번 염소. 인터넷 라디오 반디나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힌트를 하나 주시죠.
암소 음매해 이 노래가 생각나요. 우리
아니,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바다 씨가 불렀던 암소 음흥 이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바꿔봤어요. 암소 음매해. 아이고 참.
그야말로 권진영 씨야말로 변신의 귀재네요.
아, 예. 변신입니다. 네. 세상에 취하지 못할 여자가 없는 유피테르. 하지만 유피테르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마누라 유노님이십니다. 네,
헤라죠, 헤라.
네, 와이프 하나는 제대로 만나신 것 같아요.
헤라는 신 중의 신인 제우스의 네네. 아내이기도 한데요.
네.
또 이 미모가 그렇게 뛰어나요.
아, 어쩜 이렇게 네. 다 이뻐. 아, 부러워.
3대 미녀 여신 중에 하나예요.
유노가.
예, 유노.
그렇군요.
유노와 미의 여신 알죠?
미의 여신.
예, 아프로디테. 앞으로 봐도 예쁘고 뒤태도 예쁘고.
아프로디테.
예, 아프로디테. 영어로는 비너스.
오, 네, 네.
이 비너스 그리고 유노.
네.
그리고 아테네.
아테네.
전쟁의 여신인데요. 이 세 여신이 여신 중에서는 가장 예쁜 여신 중에 한 명. 셋이 또 서로 누가 제일 예쁜가 하고 또 겨루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로 나타난 전쟁이 뭐냐면 트로이 전쟁이에요.
트로이 전쟁. 네.
왜냐하면 이걸 신에게 판결을 맡길 수 없다.
네네.
인간 세상의 가장 멋진 남자에게 한번 맡겨보자 해서 그 멋진 남자를 뽑혀온 친구가 페리스라는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 페리스한테 세 여인이 이제 각자 네가 나를 미인으로 뽑아주면 가장 예쁜 여신을 뽑아주면 이런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 유노는 나는 너한테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테네는 나는 네가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승리를 주겠다.
네.
그런데 아르테미스는 뭘 약속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너한테 선물 주겠다. 그래서
그렇구나.
페리스가 아르테미스를 택해요.
우리 명로진 선배님은 지식의 수도꼭지 같아요.
뭔 소리?
틀어도 틀어도 계속 나와. 아 이러면서 근데, 계속 나와.
아니 그 얘기 끝난 게 아니라 간단하게 네네. 마무리 짓자면 네네. 하필이면 그녀의 이름이 헬레나, 헬레나라고도 헬레나. 하고 뭐 엘렌이라고 하는데 네. 남의 여자야.
그래 남의
유부녀야. 그래서
영화에도
뺏어가지고 가잖아요. 네. 트로이도 도망가는데
그게 전쟁이 되잖아요.
예, 그게 전쟁이 되는 거죠. 그게 트로이 전쟁이 되는 거죠.
씁쓸하구만.
참 세상에 사랑과 욕망은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인류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네. 이 유노는 질투심 많고 의심 많은데 남편을 꽉 잡고 살아요. 24시간 연중무휴로 감시를 하거든요.
그 감시망을 피해서 바람을 피우려니까 유피테르의 변신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또 누가 유피테르의 그물에 걸려들었을까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불쌍한 여인네, 불쌍한 인간, 네. 신을 사랑한 인간, 세멜레 이야기입니다. 세멜레는 테베의 왕 카드모스의 딸인데요. 카드모스는 제우스가 소로 변신해서 크레타 섬으로 납치한 에우로페의 오빠예요. 세멜레에게서 진한 사랑의 향기를 느꼈는지 유피테르는 세멜레에게 접근해 그녀를 임신시킵니다. 이를 알게 된 유노의 질투심이 폭발하고 마는데요. 아유, 이거 큰일 났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다음 얘기 들어보죠.
내 인연이 좋아하는 유피테르의 손을 빌려 스틱스의 강물에 처박지 못하면 사투르누스의 딸이 아니다.
이 말 끝에 옥좌에서 일어난 유노는 황금빛 구름으로 몸을 가리고 세멜레의 집을 찾아갔다. 유노는 세멜레의 집 앞에서 노파로 둔갑한 다음에야 황금빛 구름을 걷었다. 귀밑머리가 새하얗고 얼굴이 주름투성이인 노파로 둔갑한 유노는 등을 잔뜩 구부리고 지팡이로 발밑을 더듬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유노는 에피다우로스 출신인 세멜레의 유모 베로에로 둔갑한 것이다. 세멜레를 만난 유노는 저잣거리에 나도는 소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유노의 목소리는 겉모습에 딱 어울리게 떨렸다. 저작거리에 소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유피테르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유노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아시댁을 드나드시는 그분이 유피테르 신이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하고 많은 사내들이 순진한 처녀방을 기웃거릴 때는 신들 행세를 한답니다. 그분이 자기 입으로 유피테르 신이라고 하고 하더라도 아씨께서는 마음을 놓지 마세요. 아씨를 정말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이셔야지요. 여쭈어보시고 정말 유피테르 신이시라고 하시거든 유노 여신 앞에 나타나실 때처럼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위풍당당하게 벼락까지 치고 오셔서 안아달라고 해보세요.
유노는 카드모스의 순진한 딸을 이렇게 꼬드겨 놓았다. 세멜레는 듣고 보니 그럴듯 했던지 며칠 뒤 유피테르 신이 오자 소원이 있는데 꼭 들어주겠다는 약속만 하면 말하겠느라고 했다. 유피테르 신이 대답했다. 무엇이든지 말해보게. 내 거절하지 않을 터이니. 나를 못 믿을까 봐서 하는 말인데 자네가 원한다면 내 스틱스 여신에게 맹세하지. 이 스틱스 강에다 대고 하는 맹세는 신들도 뒤집을 수 없네. 자, 맹세했으니 말하게. 귀 얇은 세멜레. 애인의 손에 죽을 팔자를 타고 난 이 세멜레는 제 파멸의 씨앗인 줄도 모르고 유피테르의 약속만 믿고는 어린애처럼 좋아했다.
그럼 말씀드리지요. 유노 여신 앞에 나타나실 때 유노 여신과 사랑을 나누실 때의 모습을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아뿔싸. 이렇게 생각한 유피테르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다 나오기 전에 세멜레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유피테르가 정신을 차린 것은 세멜레의 말이 다 입 밖으로 나온 뒤였다. 유피테르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세멜레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맹세를 취소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유피테르는 슬픔에 잠긴 채 천궁으로 올라갔다. 그는 고갯짓으로 구름을 모으고 이것을 소나기 구름과 번개와 바람과 천둥과 일박 필중의 벼락에다 묶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의 벼락이 있었다. 백수거인 티포네오스를 쓰러뜨릴 때 쓰던 것과 같은 불길이 엄청나게 강한 벼락도 있었고 퀵클럽스가 별인 불길도 그리 세지 않고 강도도 좀 떨어지는 벼락도 있었다. 유피테르는 위를 차리되 비교적 가볍게 차리고 벼락도 가벼운 것으로 들고는 아게노르의 손녀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세멜레는 인간이었다. 세멜레의 육체는 인간의 육체였다. 인간의 육체는 이 천궁의 신이 내뿜는 광휘를 견딜 수 없었다. 세멜레는 이 유피테르의 광휘 앞에서 새까맣게 다 죽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유피테르는 이 세멜레의 뱃속에 들어있던 아직 다리 덜 찬 아기를 꺼내어 자기 허벅다리에 넣고 실로 기운 뒤 남은 다리를 마저 채워 꺼냈다고 한다. 유피테르는 이 아기를 아기의 이모인 이노에게 맡겨 은밀하게 기르게 했다. 뉘사의 요정들은 행여 유노가 알까봐 이 유피테르의 아들을 동굴에다 숨기고 우유로 길렀다는 것이다. 사랑을 확인한 순간 사랑에 불타서 한 줌의 재가 돼버린 세멜레. 이것도 사랑의 본질일까요? 아, 근데 여자의 그 질투가 참 무서워요.
맞아요.
그 상대를 불에 타서 죽게 만들잖아, 윤호가.
그러니까. 아유, 참 남자의 질투도 무섭지만 여자의 질투도 굉장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멜레와 유피테르,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영어로는 바커스죠. 바커스. 오. 무슨 신인 줄 아세요?
디오니소스. 네. 피로회복제 신. 아니에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아, 피로회복제 비커스. 뭐 그래갖고 난 그건 줄 알았는데. 아, 술의 신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멜레와 유피테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네네.
이 유노, 즉 유피테르의 본분이 또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진짜 믿겠다. 믿기도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아이고.
디오니소스는 유노의 눈을 피해서 저 인도까지 네. 멀리 도망을 가서 여장을 하고 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인도가 왜 먼 곳이냐면
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서 보면 인도는 지구의 끝이었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도 뭐 예를 들면 저 아프리카의 지금으로 말하면 튀니지나 리비아 이런 데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곳에서 살다가 디오니소스가 우연히 거기서 포도를 발견했고 따먹어요.
네.
따먹다 남은 거를 그냥 두거든요. 집에 가져와가지고. 근데 그게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먹어봤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세상만사가 모든 고민이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맛있는 음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
포도주, 와인의 시초가 됐다는.
아.
그래서 그거를 인간들한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너희들도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이거 마셔봐.
이렇게 마셔라. 들이켜.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는 네네.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열어요.
참 대단하네요. 오늘 네. 대단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유노의 질투. 네. 보통 여자들하고는 아예 체급 대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질투의 화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번 미움 사면 그냥 완전 끝장 보는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와.
헤라의 질투의 최대 피해자는 사실은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이 원래는 헤라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인데
네.
왜냐하면 이 헤라클레스도 또 제우스의 저 몰래 바람핀 결과물이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당 떨어진다
이름을 헤라의 질투로부터 지키려고 일부러 헤라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헤라가 가만 놔두겠어요, 헤라클레스를?
아,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헤라클레스를
네.
광기로 몰아넣어서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자기 아내를 목줄라 죽이게 만들어요.
진짜?
네. 아주 그냥 지독합니다.
지독하다,
헤라클레스는
진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12개의 과제를 푸는 그런 숙제를 내게 만들죠. 그게 또 이제 헤라클레스의 영웅기로 이어집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가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요. 정말 인류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네. 네.
뭐 미술가들도 또 음악가들에게도. 그중에 헨델이 있는데 헨델은 아폴론과 다프네
또는 아키스와 갈라테이아 등의 오페라 작품을 썼습니다. 세멜레도 썼어요. 세멜레. 헨델의 세멜레 3막 가장 마지막 합창곡인 Happy Shall We Be 앰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의 음성으로 듣고 권진영의 고전 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0월 23일 수요일 제목 그의 변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제우스의 화려한 변신 편력기를 살펴보자 헤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우스는 비에 흠뻑 젖은 뻐꾸기가 됐다 소아시아의 에우로페 공주가 소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멋진 황소로 변신해서 접근했다 테베의 공주 안티오페는 은근히 거칠고 더러운 것을 꿈꾸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번엔 흉측한 괴물 사테로스로 변신했다 백조 좋아하는 왕비 레드한테는 백조로 변신해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트로이 왕자 가니메데스를 납치할 때는 아예 독수리로 변신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앞권은 무늬 없는 청동탑에 갇힌 다나엘을 꼬실 때다 문이 없으니 어떻게 들어간다? 고민하던 끝에 그의 선택은 바로 황금 소나기. 소나기로 변신해 일단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와 정말 하다하다 별거 다 하는 제우스. 변신의 고수님. 아니 어디 가서 학원 하나 차리시죠. 대박 제가 보장합니다.
퀴즈 유피테르는 사랑하는 이오를 무엇으로 변신하게 했을까요? 정답은 암소입니다. 암소.
암소.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방송이 끝난 뒤 홈피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BMK의 주피터. 유피테르죠? 들려드리면서 유피테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